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구리성당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자 축성생활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고 봉헌의 삶을 살고 계신 모든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성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따른 예수님의 부모님과 성전에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의로운 시메온 그리고 예언자 한나와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봉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봉헌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나의 원망과 실망까지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삶이 또한 진정한 봉헌의 삶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 안팎에서 묵묵히 봉헌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는 수많은 수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례를 통해 이미 하느님의 자녀로 봉헌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이하면서 시메온과 한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뵈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분 규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인간의 근본과 그 길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 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이성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이성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종교 때문에 인간의 도리, 곧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종교의 근본 진리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필요 없고 다만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는 윤리 도덕과 같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영원한 삶을 향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나에게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곡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그곳에서는 장애아동이란 말을 쓰지 않으며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그 대신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로 통합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니, 장애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밥을 잘 먹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 손이 불편한 친구는 양치질을 하는 게 조금 느리지만 아이들은 친구니까 양치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 친구는 조금 늦게 걸을 뿐 손을 잡아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지닌 친구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아이들이 친구의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옆에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가 말했다. 땡땡이는 머리가 짧고 저는 머리가 길어요. 노란색 신발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밥을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잘 먹어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볼 때가 많다. 사회적 약자로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곡규 어린이집에서 장애는 아이가 가진 특성이자 개성일 뿐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친구가 늦게 오거나 뭘 하는데 오래 걸릴 때 선생님이 같이 가라고 하거나 같이 좀 기다렸다 오라고 하면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교실 뒤쪽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끼어들며 말했다. 친구니까 괜찮아요. 친구니까 돕는 게 당연하고 친구니까 괜찮다는 아이들. 곱게 어린이집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개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라는 대답 대신 친구니까 라는 아이들의 대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내가 아직도 깨야 될 편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친구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성악 산책은요,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들로 꾸며드립니다. 그들이 낸 음반 그대 행복하여라 라는 음반에 있는 곡들인데요. 우리 부산교구 대표 합창단이죠. 아름답게 연주하고 잘 준비하여 만든 음반 한 곡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베마리아, 뭐 여러가지 형태의 아베마리아가 있는데요. 현존하는 작곡가, 이태리죠? 이태리 작곡가, 이탈로 비앙키 작곡의 아베마리아, 성모송입니다. 무반주곡인데, 혼성 4부, 부산과 트리가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사랑하는 이태리 작곡가 사세이시죠. 이탈로 비앙키 신부님의 곡 아베마리아 성모송 예, 무반주 곡 혼성사업으로 감상해보셨습니다. 부산평화방송의 승화막산책 오늘은 부산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체찬미가인데요. 테오도르 드보아 예, 작곡가며 또 많은 대위법 화성악 교세를 남기고 있는 그런 작곡가죠. 그가 쓴 작품 아도라무스테 크리스테 그리스도님 당신을 흠숭합니다라는 곡입니다. 혼성사부 부산가톨릭 합창단의 스트링 연주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합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은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오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개막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평화 실현을 촉구하겠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3종 기도를 마친 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경기와 함께 이어져온 고대의 관습이라며 강력한 형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민족 간 평화를 위해 권력자들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약 400km 떨어져 있는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는 6일부터 22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학계올림픽을 통틀어 처음으로 두 개의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동안 한 개 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교황은 또 미국과 쿠바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폭력과 고통이 없도록 책임 있는 이들이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합류 요청을 거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지난 금요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 검토 결과 현재의 형태로는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조언에 따라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으며 연립정부 내 모든 정당이 이 결정에 합의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뉴질랜드가 실질적인 추가 가치를 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이 유엔 헌장과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구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참여국에 10억 달러의 가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국들도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럭슨 총리가 진작에 거절했어야 했다며 전쟁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평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수리해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이른바 플리핑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수리 후 가치 상승폭이 커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사비 급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의 인상입니다. 수리 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금리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리 후 매각 시 기대했던 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적 개선보다는 주택의 구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물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철저한 예산 세우기와 시장 분석 없이 뛰어든 것은 위험하며 이제는 운이 아닌 전문성이 성공의 핵심이 된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플리핑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받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약 60만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4만 달러 증가한 수치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구매자들의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주택 구매 대출의 40% 이상이 집값의 20% 미만을 보증금으로 내는 저담보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이들이 높은 부채 비율을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들은 전체 대출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며 투자자들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출 원금 자체가 커짐에 따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과 재정적 위험도 함께 높아진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가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의 기간이 약 최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1일부터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최대 12개월치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천식 흡입기, 인슐린, 고혈압 약 등 장기적으로 동일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3개월마다 약을 수령해야 하며 한 번에 1년치 약을 모두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부 약사들은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사 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행정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일반인과 전문 간호사도 ADHD 치료약을 직접 처방할 수 있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일부 의료진의 과잉 진단과 부작용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나 소아과 전문의만 ADHD 약물 처방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말부터는 등록된 GP와 자격 있는 간호사들이 일정 조건 아래 ADHD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진단 기준을 낮추고 약 처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중독 전문가인 한 의사는 처방의 기회가 늘어나면 의약품 남용, 중독, 정신병 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GP로부터 ADHD 약을 처방받은 뒤 불면과 불안 증상이 악화돼 입원까지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ADHD 진단이 깊은 평가 없이 쉽게 내려지고 있다며 진단 과정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새 규정을 적용할 때 전문적 지식과 임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화로 인한 위험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로드맵 참여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질랜드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자원부 장관 셰인 존스가 해당 국제선언에 뉴질랜드가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선언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과 전환을 유엔 기후 협상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이른바 화석 연료 탈피 로드맵으로 지난해 브라질 벨렘에서 논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선언에 서명했지만 뉴질랜드는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 내부 문서에서는 뉴질랜드 협상단이 이 선언이 기존 정부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며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셰인 존스 장관이 뉴질랜드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과 녹색당은 기후변화 포트폴리오를 맡지 않은 장관이 외교, 기후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립정부 내 소수정당 장관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장관 간 협의는 적절한 절차였다고 설명하며 뉴질랜드는 여전히 국제사회와 함께 화석연료 전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올해를 맞아 엇갈린 신호 속에 출발했습니다. 전국 집값은 다소 약세를 보이는 반면 지역별로는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realestate.co.ng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평균 매도 호가는 전년 대비 1.5% 하락한 85만 $6,730로 집계됐고 전체 매물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지역의 평균 매도 호가는 1년 전보다 17.4%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즈번과 캔터베리, 센트럴 오타고, 레이크스 디스트릭트도 1월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말버러 지역은 평균 가격이 12.6% 급락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60만 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구매자들의 관심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realestate.co.ng의 방문자 수는 지난해보다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신규 매물은 완만하게 늘었지만 지역별 흐름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업계는 현재 시장이 급반등보다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적극적이지만 신중한 구매자들과 지역 여건이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가벼운 비 정도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흐리고 간간이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조금씩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은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양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바뀌고 계절도 변화하고 있는데 기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취미가 있죠. 등산이라고 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뭐 등산이 힘드시면 이전과는 다른 길로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려고 좀 그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가면 아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제가 가는 산이 뭐 높은 산을 가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내지는 못하니 바로 그 옆곡에 있는 원미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 뒷산입니다. 높이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꽤 산이 커서 걷는데 좋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길도 잘 되어 있어서 동네 뒷산이라도 그만큼 산에 가는 기쁨을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하느님께서 그 자연과 함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가 자연에 가까이 갔을 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고 계시다면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또 행복에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회를 아주 작게라도 가져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 함께 성찰할 주제를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쓰고 있는 자유라는 이 개념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화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서로 비슷하고 충돌하는지를 저의 성찰로 함께 여러분들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자유에 대한 생각, 그 성찰을 출발하고 싶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사춘기 학생이 있기도 하고 저와 함께 만나는 사춘기 학생도 있어요. 학교의 학생들도 대학교의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절에 겪지 않았던 사춘기를 뒤늦게 겪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춘기 학생들에게 중요해 보이는 화두 중에 하나가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의 끊임없는 충돌이라던가 아니면 학교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계속해서 조율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사춘기 학생들에게 큰 화두는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학생들,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했던 이 자유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니 학생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또한 자유가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힘들어질 때, 제가 삶 안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보통 이러한 자유와 관련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제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저의 의지대로, 저의 판단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제가 동의하지 못할 일들에 끌려가야만 할 때, 그럴 때 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이 자유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부터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자유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유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우리들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지고 해낼 수 있는 폭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우리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만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에 가까이 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돈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우리의 자유를 이끌어주던 돈이 또 다른 굉장히 힘있는 족쇄가 된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돈이 가족관계를 뒤집기도 하고 돈이 교우관계를 흐트려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평생을 지향으로 삼았었던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집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자면 돈이 중요하지만 돈만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돈만이 우리의 자유에 가장 필요한 무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바로 자유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껏 그것을 행하자 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하고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집 본가의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고양이가 그의 의사표현을 저한테 명확하게 내세우진 않지만 사실 내세우기는 하죠. 근데 저처럼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저한테 의사표현을 사람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우리 집 고양이마저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막 끌어안다가도 싫어하는 내색이 보이면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그만두죠. 저의 행동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 본가의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원하지만 스스로 사랑이라는 기준에 머물러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기준에 붙잡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옭아매는 굴레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고린토 전서를 통해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고린토 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고린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놓인 이 화두, 자유에 대한 화두가 우리의 성찰과 함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린토 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읽고 고린토 전서에 대한 개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만 지금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고린도 신자들이 놓인 여러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교 신앙이 존재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반대되는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신앙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나침 엄격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규칙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교에는 쾌락적이고 이교 예식적인 종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종교가 코린토라는 도시에 공존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원하고 함부로 쾌락을 쫓아가던 그러한 이교 예식과 그 정반대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극도로 절제하는 종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양극단의 종교 문화가 코린토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 영향 안에 종교적 풍토 속에서 신자들은 바오로 사도가 일군 코린토 공동체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다시금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택한 이 복음이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얽매이게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염두되고 있는 이교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도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정신이 이교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 또한 극단의 태도로 전혀 먹지 않는 것도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처럼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하는 것도 그러한 면에서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추가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고린도 공동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미처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유다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초기 교회 공동체가 낯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희람 문화와 만나면서 충돌하게 되고 여러 고민거리와 이슈들을 만들어낸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필연적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공동체 신자들은 자신들한테 익숙했던 무언가, 자신들이 편안했던 그 문화와 생활 환경과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의 가치와 어떻게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른 용어로 바꿔보면 유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느슨해졌던 마음들, 어떤 식으로든 엄격해졌던 마음들이 유혹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채환이 부른 자유가 옵니다. 입니다.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스밉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나의 삶과 시간을 거슬러 나를 부르신 당신의 영광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가
제안이 부른 자유가 옵니다였습니다. 이 고린토 공동체의 환경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종교적인 문화가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과 어떻게든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양극단의 지극히 쾌락적이거나 지극히 금욕적인 양극단의 종교 앞에서 자신들이 전해받은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유가 단순히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하고 원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저의 성찰이 여기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린토 공동체의 신자들처럼 우리도 같은 의문에 서 있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특히 더 그러하죠. 발달한 심리학이라던가 여러 학문들은 내 자신을 얽매는 모든 짐들을,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우리가 나다울 수 있고 해방되고 자유롭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그런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나를 얽매는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부터 비롯되었고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화두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향과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고 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삶의 기준에 따라 내가 택한 삶의 가치에 따라서 추구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할 자유라고 바꿔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사도 바오로는 바로 사랑의 기준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할 자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득이 되고 그를 향할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의 여러 제약과 조건에도 사랑을 놓지 않을 나의 태도를 정할 자유가 우리 신앙인들에겐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그 코린토 공동체를 향한 우리가 들었던 가르침들은 현실과 복음 사이에서 위태위태하게 중간 어둠에를 가는 그런 회색의 길이 아닐 겁니다. 위태로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을 향하는 유일한 길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전서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관련한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복음의 이야기로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 사도 스스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방법들로 훈계하고 설명하고 설득해가면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리게 된 자유로움과 그리고 그것이 디디고 서 있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자들을 설득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로 이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자유는 바로 하느님을 향한 그 완전함의 목적을 향한 완전함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을 찾아서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만이 자유의 목적지인 양 생각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좋은 것, 남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나의 판단 기준을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라고 물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했던 기준들, 사회가 나에게 은연중에 억압했던 기준들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겠죠. 내 스스로 선택한 하느님, 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 나를 나답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남에게 맞춰서 살아라, 나의 기준을 다 양보하고 남이 좋은 것을 쫓아서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영역을 존중하며 나의 사랑이 그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이 그를 억압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지 않도록 너의 자유를 사랑으로 정향시켜라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이겠죠. 자유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순 없다. 자유는 우리 사랑의 도구이다 라는 이야기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린토 공동체의 사람들이 놓였었던 극단의 금욕적인 종교도 배척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영지주의 사상이라고도 사람들은 봅니다. 영지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이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던 완성이라고 봤던 고대 영지 사상과 그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큰 가치에 종속돼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양심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된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의문의 형태로 말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유는 나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고 내가 가진 나의 양심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큰 가치에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마치 결론처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지는 하느님의 영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현대인 우리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바꿔도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사랑이신 하느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들이 마시는 것, 우리들이 바라는 것, 행하는 것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1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 앞에 놓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방법은 바로 자유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에게만 매여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자유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자유가 매여 있다라는 말마디 안에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코린토 신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거든요. 우리의 예로 돌아보면 다른 세상의 많은 이들은 아 이렇게 하면 뭐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뭐 나답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하는 이러한 모든 기준들이 우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직 사랑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의 사도는 설득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26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그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양심 그리고 그 양심이 쫓아야 할 형제들을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설득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 맥락을 정확하게 담아서 요약하고 계시는 표현이 있는데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 삼아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제안받아야만 한다. 사랑이 자유의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우스티노 성인은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래서 고린토 신자들이 물은 이교 제사에서 쓰인 재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답을 하고 있죠. 그 출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의 첫 부분들을 보면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듣지는 않았지만요. 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해방을 맞이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져다가 그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라는 말로 실제로 유다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고린토 신자들에게 유다인의 성조들,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연까지도, 혈연이라고 하는 그 재앙까지도 신앙으로 넘어서는 거겠죠. 기존의 혈연이라고 하는 기준에 놓여서 하느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그것으로부터 판단하곤 했었던 유다교적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목적지가 되고 사랑만이 자유의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편의를 위해 그어놓은 그 어떤 기준도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죠.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은 곧잘 우리의 혈연 속에 꽤나 자주 묶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민족의 나라에 자주 묶여요. 나의 이익에 묶이기도 하죠. 너무나 익숙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것에 나의 자유가 묶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성찰하지 않은 것들에 쉽게 묶이곤 하죠. 나라라고 하는 국경이나 아니면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에 우리의 자유는 묶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너드 스키너드가 부른 Free Bird입니다.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 버드, 자유로운 새 이렇게 옮길 수 있겠네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10장을 읽으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던 우리의 성찰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죠.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예를 떠올리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희생하고 기다리고 물러섭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폭력적으로 들이밀지 않습니다. 자유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를 원하고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진, 그리고 믿음을 넘어 우리가 보다 인간다울 수 있고 나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리고 자유에 제약받는 것에 대해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반대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투쟁이라는 말이 뭐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으로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해 필요로 한다는 것, 사랑만이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잘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고 자유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55편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마스킬 다윗. 하느님,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저의 간청을 외면하지 마소서. 제게 주의를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소서. 제가 절망 속에 헤매며 신음하니 원수의 고함 소리 때문이며 악인의 억압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환난을 들씌우며 저를 모질게 공격합니다. 제 마음이 속에서 뒤틀리고 죽음의 공포가 제 위로 떨어집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덮치고 전율이 저를 휘감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를 지녔다면 날아가 쉬련만은, 정녕 멀리 달아나 광야에 머물련만은. 셀라. 폭풍의 세찬바람 피하여 은신처로 서둘러 가련만은. 주님, 엉클어버리소서. 그들의 말을 갈라버리소서. 성안의 폭력과 분쟁을 제가 봅니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성벽 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환난과 재앙이, 그 안에 파멸이 있으며 억압과 사기가 그 광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을 함께 거닐던 우리, 파멸이 그들 위로 내려라. 그들은 산채로 저승으로 내려가리니 그들 곳간에 그들 속에 악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리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신음하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거슬러 일어난 싸움에서 나를 평화로 이끌어 구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늘어섰기 때문이네. 먼 옛날부터 좌정하여 계신 분 하느님께서 들으시어 그들에게 응답하시리라. 셀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네. 그는 친구들에게 손을 대어 자기의 계약을 파기하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부드러우나 마음에는 싸움만이 도사리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실은 빼어든 칼이라네.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이 흔들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들을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시리이다.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들, 그들은 일생의 반도 채우지 못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56편 지휘자에게 알요랏 엘렘 루호킴 다윗 믹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갓에서 붙잡았을 때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저를 짓밟고 온종일 몰아치며 억누릅니다. 저의 적들이 온종일 짓밟습니다. 정녕 저를 몰아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지구하신 분이시여 제가 무서워 떠는 날 저는 당신께 의지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 살덩이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이 받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대화를 언급하며 극적 협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개막하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평화 실현을 촉구하겠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3종 기도를 마친 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경기와 함께 이어져 온 고대의 관습이라며 강력한 형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어 민족 간 평화를 위해 권력자들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약 400km 떨어져 있는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는 6일부터 22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학의 올림픽을 통틀어 처음으로 두 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동안 한 개 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교황은 또 미국과 쿠바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교황은 폭력과 고통이 없도록 책임 있는 이들이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합류 요청을 거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지난 금요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 검토 결과 현재의 형태로는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조언에 따라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으며 연립정부 내 모든 정당이 이 결정에 합의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뉴질랜드가 실질적인 추가 가치를 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이 유엔 헌장과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구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참여국에 10억 달러의 가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도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는 럭슨 총리가 진작에 거절했어야 했다며 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평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수리해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이른바 플리핑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수리 후 가치 상승폭이 커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사비 급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자재비와 인건비의 인상입니다. 수리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금리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리 후 매각 시 기대했던 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적 개선보다는 주택의 구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물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철저한 예산 세우기와 시장 분석 없이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며 이제는 운이 아닌 전문성이 성공의 핵심이 된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플리핑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받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약 60만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4만 달러나 증가한 수치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구매자들의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주택 구매 대출의 40% 이상이 집값의 20% 미만을 보증금으로 내는 저담보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이들이 높은 부채 비율을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들은 전체 대출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며 투자자들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출 원금 자체가 커짐에 따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과 재정적 위험도 함께 높아진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가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의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1일부터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최대 12개월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천식 흡입기, 인슐린, 고혈압 약 등 장기적으로 동일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3개월마다 약을 수령해야 하며 한 번에 1년치 약을 모두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부 약사들은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사 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행정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일반의와 전문 간호사도 ADHD 치료약을 직접 처방할 수 있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일부 의료진이 과잉 진단과 부작용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나 소아과 전문의만이 ADHD 약물 처방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말부터는 등록된 GP와 자격 있는 간호사들이 일정 조건 아래 ADHD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진단 기준을 낮추고 약 처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중독 전문가인 한 의사는 처방 기회가 늘어나면 의약품 남용, 중독, 정신병 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GP로부터 ADHD 약을 처방받은 뒤 불면과 불안 증상이 악화돼 입원까지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ADHD 진단이 깊은 평가 없이 쉽게 내려지고 있다며 진단 과정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새 규정을 적용할 때 전문적 지식과 임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화로 인한 위험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화석 연료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로드맵 참여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질랜드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자원부 장관 셰인 존스가 해당 국제 선언에 뉴질랜드가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선언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감축과 전환을 유엔 기후 협상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이른바 화석 연료 탈피 로드맵으로 지난해 브라질 벨렘에서 논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선언에 서명했지만 뉴질랜드는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 내부 문서에는 뉴질랜드 협상단이 이 선언이 기존 정부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며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셰인 존스 장관이 뉴질랜드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과 녹색당은 기후변화 포트폴리오를 맡지 않는 장관이 외교 기후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립정부 내 소수 정당 장관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장관 간 협의는 적절한 절차였다고 설명하며 뉴질랜드는 여전히 국제사회와 함께 화석연료 전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이 2026년을 맞아 엇갈린 신호 속에 출발했습니다. 전국 집값은 다소 약세를 보이는 반면 지역별로는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realestate.co.nz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평균 매도 호가는 전년 대비 1.5% 하락한 85만 6,730달러로 집계됐고 전체 매물 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웨스트코스트 지역의 평균 매도 호가는 1년 전보다 17.4%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기스번과 캔터베리, 센트럴 오타고, 레이크스 디스트릭트도 1월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말버러 지역은 평균 가격이 12.6% 급락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60만 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구매자들의 관심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얼이스테이트.co.nz 뉴질랜드 방문자 수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전국 신규 매물은 완만하게 늘었지만 지역별 흐름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업계는 현재 시장이 급반등보다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적극적이지만 신중한 구매자들과 지역 여건이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온 뉴질랜드 주식시장이 2026년을 전환점으로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증시가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시장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후에는 해외 주요 시장에 크게 뒤처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뉴질랜드 대표 지수는 1%대 상승에 그친 반면 미국 월가 시장은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부진과 대형 기술주 부재가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평가입니다. 금리 하락과 함께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높아졌고 세제 측면에서도 투자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이른바 초록 색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올해 예정된 총선과 뉴질랜드 달러의 안정세 역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증시가 글로벌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2026년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나은 해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만간 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산사태 이후 인근 지역 상인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으며 시민들의 방문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마우아오 산책로가 폐쇄되자 지역 전체가 통제되었다는 오해가 퍼졌고 이로 인해 평소 여름 성수기라면 붐볐을 시내 유동 인구가 10%에서 30%가량 급감했습니다. 상인들은 사고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현재 시내의 모든 상점과 식당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수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비즈니스 단체는 마운트만간웨이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현지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대화를 언급하며 극적 협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향후 계획은 대화를 통한 합의라며 협상이 가능한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마스드 폐제시킨 이란 대통령은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최고 국가안보회의 측도 협상을 위한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군사적 대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그리고 감시자산을 중동에 추가로 배치했으며 이란 군사작전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고 미국은 충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핵 협상과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 긴장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연방 정부 부분 셧다운이 다음 주 중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당독으로라도 예산안을 화요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눈폭풍으로 의원들의 의회 복귀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지만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기관 예산안은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민단속요원의 총격 사건 이후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상원은 국토안보부에 대해 2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 개혁안을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디캠 의무화와 무영장 체포금지 등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요원 안전을 이유로 일부 요구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에 대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농담을 던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알팔파 클럽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워시 후보가 연준 의장에 잘 어울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클럽 만찬은 참석자들을 풍자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밋 롬니 전 상원 의원을 좌파라 부르고 존 로워츠 연방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농담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해당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며 워시 후보자들에게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발언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핵심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숙정 이후 군 기관지를 통해 연일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부는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와 처리가 중국 공산당이 인민군대의 정치적 본색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전면적이고 엄정한 치당 기조가 강화되면서 군 기율 집행이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근원을 바로잡고 사상적으로는 독소를 제거하며 조직적으로는 부패를 척결해 건강한 군 조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두 인사가 중대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6만 5,302원으로 작년보다 22.8% 1만 2천 원 이상 비쌉니다. 이는 평년보다 20.6% 높은 가격입니다. 쌀 가격은 최근까지 6만 2천 원대에 머물다 더 치솟았습니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쌀 20kg이 6만 5천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입니다. 산지 쌀값은 최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쌀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57,257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 올랐습니다. 산지 쌀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2% 1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예상 초과량 중 10만 톤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쌀값이 몇 달째 고공행진하자 지난달 2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안정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뛴 쌀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 격리를 하지 않고 가공용 쌀 최대 6만 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조치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으면 공매나 대여 방식으로 쌀을 추가로 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엔젯 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4원 2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2원 9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5원 5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가벼운 비 정도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흐리고 간간이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조금씩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언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원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무료 초보자 롤러댄스 클래스 안내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스케이트 네이션의 멋진 팀과 함께 무료 초급 롤러댄스 수업에 참여하십시오.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맞춰 간단한 발동작을 배우며 롤러댄스의 기초를 익혀보십시오. 이 수업은 롤러스케이팅 기본기를 이미 익힌 16세 이상 스케이터에게 적합합니다. 스케이트는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아츠 클래스 안내입니다. 어린이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실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도하에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소개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음료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야 하며 보호자 한 분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자녀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월 14일, 28일, 토요일 네이버후드 서포트 베뉴 869 뉴 노스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스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손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